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준 높은 가르치심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들고 읽어내려가면 읽어내려갈수록 복음서의 무게중심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가르치신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적 순환과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고 절망인 것이 아니라 완성이고 영광인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이제 순환과 죽음이라는 클라이막스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 이전까지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로소 26장에 와서야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그 고조되는 긴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승전결이라는 그 플롯의 그 이동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26장은 드디어 이제 기승을 거쳐서 전 그 클라이막스로 온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6장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문구로 이제 2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들은 한 단락을 그 끝낼 때 쓰는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쓰는 마태의 전형적인 그 표현법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제별로 다섯 군데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으로 5장에서 7장이 말씀이 묶여 있고 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모으시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가르침이 묶여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가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또 한 묶음으로 다루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24장과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종말론에 관한 강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이 다섯 개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묶여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다른 문구에는 없는 다른 이 패턴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단락이 끝났다 이런 뜻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쳐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다 가르치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틀 후 유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울 것이다 라는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보시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어떤 그 구체적인 움직임, 음모가 계획되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이후에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그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순환과 죽으심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정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신 마침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할 그 당사자들이 우리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일종의 긴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민 대로 명절이 지난 후에 될 것인가. 명절이 지난 후에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에 그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죽으심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뜻하지 않게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음모의 참여로 말미암아 급속히 진전이 되게 되고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 어둡고 음울한 그 음모와 배신, 공모, 죽임 이런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한 여인이 순전하고 값비싼 향유 하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그것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향유가 가진 금전적인 값어치, 화폐적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그 이상이 나가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휴일을 빼고 나면 나오는 그 1년 임금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의 그 가치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보통 사람들은 1년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 큰 돈에 해당되는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단 한 번에 쏟아부은 그 사건을 보고 당황하고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허비하는 행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썼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보통 향유는 붓지 않고 찍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게 되었느냐? 굉장히 부잣집 처자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여인이 시집 갈 때를 대비해서 평생을 시집 갈 때까지 평생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 한 옥합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었겠지만 보통의 이제 그 중산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십수년의 세월을 어쩌면 십수년의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귀한 것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놨던 그 한 향유 한 옥합을 단 한 번의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제자들의 그 반응이.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일이지만 만약 그것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쓴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날마다 좀 찍어 바르시게 하면 그 오래오래 계속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보시지 않고 낭비라고 보시지 않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선한 일, 의로운 일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며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 만든 게 당신의 뜻대로 된 것을 보니까 야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고 의도하셨던 그대로 그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가치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맞는 행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다 부어버린 것은 낭비고 허비가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단 한순간에 허비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올바른 행위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적절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선한 일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미의 헌신을 넘어서서 교회사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익명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행위를 온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념할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전적인 가치가 크고 작느냐에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셨잖아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더 많다라고 여기셨던 분이시니까 금전적 가치에 무게를 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 곡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해가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은혜에 대한 신자로서 가지는 마땅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을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다 깨뜨려 부은 그 시점은 아직 예수께서 죽으시지도 않은 시점이요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껏 못 드리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예수께서 자꾸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한 사실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만으로도 26장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세 번이나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시점의 기록을 보면 2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히십니다. 20장 18절과 19절 보라 아직 이 마태복음이라서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사람일에 사랑하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과 그 협박과 또 이렇게 넘겨짐을 받아서 이방인의 손에 즉 로마인의 손에 처형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인사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터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으러 간다. 거기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은 후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철석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재건하시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세베대의 부인인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인사청탁을 넣었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훨씬 더 분명하게 나는 섬길 것이다. 어디까지 섬길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는 데까지 나는 그들을 섬길 것이다. 난 그렇게 나의 큼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분명한데, 메시아이심에 분명한데, 메시아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왔습니다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선 이해가 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며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다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해와 기대를 예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앞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들의 눈앞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구체적인 인격 안에서 모든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가르침이 선포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존재를 자신의 기대와 환상으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원과 사상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앞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라고 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 여인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에 모순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앞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편견과 기대와 환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난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나는 모순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니 아직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이죠.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몰아쳐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서 사울 왕가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다 쏟아놓으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 왕가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빼앗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살인자여, 피 흘린 자여, 네가 흘린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돌까지 던져가며 저주를 합니다. 그때 요압의 아우였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가서 한 칼에 저놈의 목을 몸 위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현실로 닥친 일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비록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해 101개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서 형벌을 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해 속에서 나는 이 일을 당하려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나에게 퍼부은 저 사람의 저주를 선으로 되갚아 주시길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뒤를 경험해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지만 자기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그분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할 일들을 들먹이면서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다,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지혜로운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또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전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정, 납득, 하나님이 여전히 이 현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들이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현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현실, 뭔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바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마땅한 신자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신다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속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는 연약한 자의 요구를 물리치시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옆에 선 교우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